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아나니아는 장로 몇 사람과 더둘러라는 법률가도 데리고 왔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이 모인 자리로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둘러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 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는 각하의 슬기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각하께 지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긴 말로 각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말썽꾼으로서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심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말을 시작하였다. 각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각하께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겨우 열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어느 누구와도 말다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당이나 그들의 도시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제가 한 일을 들어 각하께 고발을 하지만 각하께 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곧 제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데 저를 고발한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란 앞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조국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고발하는 자들이 성전들에서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정결 예식을 마치느라 절차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제가 어떤 소동에 휘말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각하 앞에 나와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제가 의회 앞에 섰을 때에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오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친 일밖에 없습니다.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 전임대장이 오면 당신들이 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소 하고 말하며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는 백인 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그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바울이 바른 생활과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지금 이만 돌아가시오.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다. 그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주 그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나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출애굽기 제36장. 그러므로 부살렐과 올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올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10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벌 끝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요,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5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50개를 만들었다.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대한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반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반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반지에 두 촉고지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반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반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반지마다 그 밑에 촉고지를 꽂을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반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두 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반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반지는 두 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반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여덟 널반지에 널반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두 개씩 하여 은 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반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에 널반지에 5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뒷벽에 널반지에 5개를 만들었다. 널반지들의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반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을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꾼 모시실로 휴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꾼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소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즉 지혜의 오른손에는 긴 수명이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지혜를 얻은 자는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물질적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읽을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약성경이 오히려 읽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는 물질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내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에 미련을 두지 말자는 원칙만 인정하면 흔쾌히 아멘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약성경, 특히 잠언을 읽을 때는 지혜를 얻은 젊은이가 누리게 될 물질적인 복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제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신약시대까지 보존되게 하시고 오늘날의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까지 읽게 하신 그 뜻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3장에서 읽는 말씀은 이처럼 내용면과 표현면에서 조심스러운 내용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데니 페트릴로가 월간 트루스포 투데이의 기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 즉 긴 수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는 앞서 3장 2절에서 확인했듯이 단순히 많은 날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갖추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혜를 갖추게 되면 위험한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거의 없게 되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많이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리석은 열정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데 지혜 있는 젊은이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어리석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될 위험,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잠언 3장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 즉 많은 날들이 있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명, 특히 영원한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 다음으로 지혜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3장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귀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너무 짧게 지나가는데 지혜의 왼손에는 두 가지, 즉 재물과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산다는 말씀일까요? 제가 조심스럽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도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믿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심조심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민족 단위로 삶의 터전을 가꾸고 꾸려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들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며 살아본 분들의 설명을 듣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 3장 16절 상반절에서 지혜와 장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그랬고 저는 구약시대의 복과 신약시대의 복에 관한 페트릴러의 설명에 크게 공감합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은 삶의 이런저런 측면이 지닌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 역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개인적인 후원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분들은 지혜가 왼손으로 전해주는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가운데 자기의 오른손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쓰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이 가장 적당한 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일과 복된 일에 힘쓰면서 전도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는 사람과 교회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네, 여기 하반절에서 지혜의 지름길이 다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세 번째로 저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히브리어 본문에서도 그렇고 영어 번역본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 나티브를 지름길로 번역한 경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본문 17절을 거칠게 직역해 보면 그녀, 즉 지혜의 길들은 기쁨이요 모든 경로들이 평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막연히 짐작해 보면 한글 번역본 잠언 3장 17절에서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예레미야서 18장 15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확인을 위해 예레미야서 1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곁길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를 종합해 보면 히브리어 나티브는 발로 밟아 다져진 길을 뜻하는데 그 길은 선한 특성과 행동이 거듭되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악한 특성과 행동이 거듭되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사람의 발걸음이 만드는 길은 큰 길을 벗어난 새길이나 곁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내면화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길. 나란히 걷는 사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을 느끼는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을 종합하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는 성경책의 제일 앞부분인 창세기와 제일 뒷부분인 계시록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잠언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결과로 생명나무 열매에 다가갈 수 없게 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잠언 3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을 적용하여 읽어보면 지혜는 생명을 주는 나무이며 우리를 그 나무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가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단히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이해를 넘어서는 복과 평강을 누립니다.
성도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배웠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한다. 이 몸 또한 희망 속에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의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며 주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을 내다보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이 썩지 않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 성령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게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오해하는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든 천하 각지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성취와 구원을 이루시는 것임을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며 확인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의 오심과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역사를 증거했다면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활의 구약 시편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있지만 그 다윗의 고백은 천년여가 지난 1세기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으면서도 기쁨과 입술의 찬양과 함께 소망을 품고 죽을 수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요 고백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안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26절 그리고 인용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을 통한 부활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옛 언약 속에 살던 다윗이었지만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았다는 고백을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는 찬양은 내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삶의 모든 곳에서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요동치 않도록 붙드시며 의로운 보호자로 우편에 계셔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당연히 그 결과에 있어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그하리니 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현장감 있는 감격의 모습을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모습을 그대로 나눠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우리의 자리라고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계실 때 그 마음은 기쁘고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역시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 육체는 희망에 그하리니로 진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입술과 육체는 결국 우리의 내면 즉 마음에 가진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27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지만 육체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썩을 육체가 아니고 더러운 육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천년이 지난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이어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28절이죠. 주님을 뵙는 것처럼 살았던 다윗은 죄악의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고 주님의 붙들어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입술에 찬양하는 삶이 되고 비록 죽어 무덤에 갈지라도 먼저 썩지 않을 메시아로 통한 부활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도의 부활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을 직접 목격한 자신의 고백의 선언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0절에 그랬죠. 다윗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목격했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에서 나게 하실 것을 미리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직 오지 않은 말세를 당겨서 보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을 약 천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베드로는 그를 선지자 아니 위대한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1절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정신병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조상인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실 메시아가 무덤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선자 중의 선자라는 사실을 천하 각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바로 다윗이 의식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소망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라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선언하듯이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사도행전 26장 26절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미리 보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듣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이스라엘 향한 복음 증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이죠. 오순절날 천하 각지로부터 와서 그들이 받들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높이 올려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신 모습이 바로 자신들이 배우지도 않은 신비한 언어들을 말하게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했던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다시 시편 110편 1절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이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이미 다윗은 장차 마귀를 멸하시기까지 즉 이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최종적인 선언을 저들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6절입니다. 이 선언은 그 이후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장 14절 15절에서도 40살쯤 된 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유였던 사람을 걷게 한 역사를 보고 놀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육신이 잘되고 형통한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약속들이고 참으로 죄인된 인류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음은 너희의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으므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겨야만 한다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진이라는 말로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란 선언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메시아를 예언한 많은 선자들을 존경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에 보겠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와 탄식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때보다 영적으로는 율법시대였지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내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요동치 않도록 붙드시며 의로운 보호자로 우편에 계셔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계셔서 그 마음은 기쁘고 밝을 것이고 그러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과로 그러한 사람의 육체는 희망에 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그대로 사한 제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 역사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게 하심으로 바른 예언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이라 부르는 곳으로 가야 했죠.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바깥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쓰인 향은 불에 탈 때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고무향유입니다. 그 당시에 사가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부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산에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던 사가랴가 문득 고개를 들자 제단 옆에 주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워 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으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를 방문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남자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이 요한이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둘 다 나이가 아주 많았거든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므로 마땅히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에 머물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엘리사벳이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지들이 모두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기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이 왜 요한이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 아기를 요한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한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바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저희가 오늘도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삶이 고되고 자유가 제한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에 저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계에 대한 걱정과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위의 것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차리고 더 많이 감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